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장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깨진 인간관계,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정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대와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점점 더 갈등이 조장이 되고 또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과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서로 존경을 잃고 반목하기 일쑤고 특별히 이 계층 간의 갈등은 더 심화돼서 이 갑을로 점철되는 이 사회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이 계층 간의 이 모든 관계들을 깨트려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든 사회든 그것들을 해체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맥락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볼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이런 모든 해체 하려는 생각들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건 신앙을 떠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부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이렇게 해체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그 바탕에 깔려있지만 사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통치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의 일치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일치하고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일치 하나가 될 건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 책의 말미에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계층 안에서의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이 기초적인 단위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사회가 하나가 된다는 기가 막힌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건드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교회든 공동체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강조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영역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 복종하는 그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면 이루면 그래서 윈윈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또 그런 소망을 바울이 끝부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와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계층 간의 종과 상전의 관계를 대표되는 이 사회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하나됨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제1성에서 정확하게 바울이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역시 5장 21절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복종하라. 요 대전제가 기본이 되어서 통일한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게 안 돼 있지만 요즘 번역한 표준 새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요즘 번역한 글들은 주 안에서를 가로 열고로 해놨어요. 가로 열고 주 안에서 가로 닫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주 안에서가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런데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21장과 여러 가지의 맥락으로 보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에 따라서 단지 부모를 그 공경하는 것, 그런 도덕적인 사회적인 통념 이상 순종하는 그 태도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에 어디를 가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말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맥이 닿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골로새서 3장은 이 에베소서와 같은 비슷한 부부,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계층 간의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마치 해설을 하듯 표현한 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했던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단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단지 그냥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적 사고는 절대 기준이 사라진 사고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서 그때는 이것이 옳고 이때는 이것이 옳고, 나에게는 이것이 옳고 너에게는 이것이 옳고, 서로 오라. 그래서 절대 기준이 사라진 게 포스트 모던적 사고인데, 사실 그 사고가 우리 모두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거북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아주 좋은 포장지를 싸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마치 거부하면 저 사람은 몰지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게 옛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세태에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여전히 시대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진리다, 옳다라는 가치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듣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히랍 사람들, 헬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어디 어떤 나의 위적인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이해했어요. 따라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부모가 너보다 권위, 질서상 위에 있으니까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신앙적인 면으로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질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옳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그냥 단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12세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하고 잠깐 헤어지게 돼요. 사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집으로 돌아가다가 없어진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되찾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독특한 표현을 이 누가가 써놨어요. 소년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소년 예수가 메시아 자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여기 있었느냐고 부모가 물어보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의식이 깰 때부터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세니까. 그랬는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어서 나사렛에 다시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이 표현을 굳이 써놓은 거예요. 왜 썼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훌륭한 분이야, 우리의 모델을 삼으려고. 왜 맞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가르쳤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고스란히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이론의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였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누가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댄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써내려간 거죠. 자,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10계명의 제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계명을 서술하고, 그리고 5계명을 하고, 그 다음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나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써 있는데, 그 다섯 번째 계명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요,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본문인데 신명기는 조금 더 해설서처럼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다시 되뇌이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해설을 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도 똑같은 설명을 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다른 계명들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그러고 단적으로 끝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단적으로 선언하고 끝내는데 이 말씀에서만큼은 단서로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단서를 다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꺼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까? 그건 아닙니다. 선후 관계가 분명해요. 그건 그냥 그 다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지, 내가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해야겠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야기하는 그런 모순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에게 3절에 걸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라고 말한 바울이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핵심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여기 아비들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들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아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지금은 다르니까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녀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나중에 다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준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다 검사해서 기형인지 장애인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버림을 당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절대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모든 전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자, 그럼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을까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나오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나오는데, 일방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듯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격이나 성품이나 성향이나 성질, 캐릭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내듯 소위 말하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유력한 집안들, 돈이 있거나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집안들은 가정교사를 따로 불러서 그냥 전체적인 목표만 세워놓고 가정교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몽학선생이 가정교사거든요. 그때 당시 사회적 풍토였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리듯 그런 현장 속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바울이 이 똑같은 말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아이들이 낙심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연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인격적 훈육이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의식을 심어줬을지도 몰라요. 건강한 가치나 온전한 인격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아마 이런 점을 잘 알았을 거예요. 바울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회심 사건을 변호하듯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바울이 자기 과거에 이런 식으로 나도 교육을 받았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마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일정한 그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학부,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도 어릴 때 아무런 인격적 대우나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었어.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 이것이 가정을 깨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갈등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육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에 빌립보서에서, 아니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할까?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무엇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도 핵심은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육 방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태에서 물려오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뒤로 떨어져 뭐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교육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방식,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방식,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비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빠지면 여느 교육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역시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이걸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자녀를 낳을 분들 어떻게 대할 예정입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다그치겠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몰아붙이시겠습니까? 90점을 맞으면 조금 남았으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99점을 맞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 100점을 맞으면 자, 그래, 됐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혹시 100점 맞으면 이런 얘기 안 할래요? 방심하지 마, 조금만 방심하면 뒤에서 치고 올라올 거야. 끝이 없어요. 신앙인조차 만일에 우리가 이런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이런 사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교육은 그냥 사실 빚 좋은 개살구죠. 신앙교육은 그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의 모양새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하나 더 액세서리 붙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하고 같이 걸어가는 의식으로 대화하고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눈높이, 동일시, 같은 수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잠재력,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 공감만 할 수 있다면 잠깐 뒤처진 데는 어떻습니까? 잠깐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늦게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그걸 깨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면서 사는 것,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여기 있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자녀를 둘 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고 앞으로 섬길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그리스도께 하듯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한 바울이 이제는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계층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이 보통 계층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사실 유사 이래 모든 혁명은 이 계층 간의 갈등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그걸 서로 빼앗고자, 그리고 뺏기 않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힘을 모아서 그 힘을 엎으려고 하는 이 모든 갈등이 유사일에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시스템, 또 자본주의라는 이 요 이념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뭐 거기가 거기예요. 이 가치가 바뀌지 않고는 사실 바뀔 수 있는 길이 요원한 거죠. 왜? 죄인인 인간이 결국 하는 모든 것이 죄를 낳기 때문이에요. 양상만 조금 괜찮은 듯 그렇게 포장돼서 보일 뿐이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고 결국은 더 가지려는, 더 차지하려는 그 욕심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우리가 유추하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종과 상전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렇게 나부터 해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섬김, 이것이 핵심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아들, 자녀 사이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종과 상전을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그 흐름상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회 문제, 대부분의 갈등이 다 여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또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을 건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종들에게 도전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대전제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똑같이 순종하라는 말을 썼는데 아까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 이 의미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마치 상전을 하나님처럼,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상전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우리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이 반대급부로 같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 거냐? 그럼 거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해보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사회적 뭐 통념이나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어떤 나의 관점에서 이것을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걸 따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건데 라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걸 덮고 일단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 말씀이 도전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요 똑같은 단어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썼어요. 언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상전에게 그 말을 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그 순종한 결과로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순종한 결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힘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끔 하셨다. 순종한 결과가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 구원이 일어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됐다. 이 말씀까지 하시고 11절, 12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쳤듯이 너희 역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피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동일하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나의 상급자에게 혹은 나의 보스에게 어떤 태도로 일할 건지, 그 사람이 나를 고용했고 그리고 그 고용 계약에 따라서 나에게 이만큼의 급여를 주고 나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의미를 바울이 정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구원과 순종을 같은 무게로 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상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를 물고 해낸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길 열릴 걸 예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어떤 마음이 되는가? 6절, 7절이에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사실 5절에도 나오지만 5절, 6절, 7절에 각각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가 나와요. 그죠? 성경 보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말로는 전부 마음, 마음, 마음인데 원문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5절에 나온 마음은 심장을 뜻하는 카르디아. With your whole heart. 네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뜻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6절에 나온 마음으로는요. 거기 여러분 성경 난회주가 있죠. 1번 보면 헬라어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숨 또는 목숨이라고 번역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목숨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7절에 기쁜 마음으로는 기쁜 마음으로라는 말은 유니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유라는 말이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앞에 붙은 접도가. 그리고 앞에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마음, 좋은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위에는 네 마음으로 했을 때는 심장처럼 네 마음 모든 걸 담아서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너의 목숨을 다해서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말한 마음, 뜻, 힘,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 목숨, 뜻이 똑같이 카르디아, 푸시케, 물론 조금 다르지만 디아노이아, 똑같은 말에 약간의 변형으로 썼어요.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설명하는 이 표현에서 신명기 6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그 말씀을 고스란히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적용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교묘하게 갖다가 종이 상전을 섬길 때 그런 태도와 자세로 섬겨야 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러운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눈가림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가림이 안 되는 거예요. 상전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모든 뜻을 좋은 선한 뜻을 다해서 섬기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어떻게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대충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특별히 이 가불관계 혹은 피고용인 관계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 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도전이에요. 주는 만큼 일하고 받는 만큼 일하는 거기에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 주인의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마치 한 현대사회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고갈되어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 위치가 어떻든 내 자리가 어떻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본다라는 의식 속에서 그 눈가림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 마음과 목숨과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섬긴다면 거기에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기에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 붙어 있는데요. 그대로라는 말은 내가 행했던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는다라는 말은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중간태라는 표현은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결과물이 자기에게도 작용하는 말법이에요. 우리말에는 잘 없죠. 재규대명사 같은 용법으로 쓰기도 하고 그 혜택이 나에게도 주어진다, 이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미래 중간태형으로 미래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인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아요. 또 이 보상을 위해서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그 도전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주어지는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결과물에 크기 혹은 내가 바라는 것과 관계없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 상전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가 뭘까요? 그 앞에 종들에게 했던 말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종들이 상전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섬겼듯이 상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위협할 수 없죠. 어떻게 한 인격체로 마치 종이 상전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섬겼는데 만일에 상전이 종을 하나님 대하듯 섬긴다면 어떻게 위협을 합니까? 이 위협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종에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일을 부리고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뭐 채찍을 하든 아니면 체벌을 하든 구금을 하든 아니면 목숨을 빼앗든 그래서 위협적인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끌어낸 거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키입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듯 상전도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 상전 위에 상전, 곧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주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외모로 취한다는 말이 조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요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똑같이 대하신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가졌든 안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게 본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대하라. 빌레몬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빌레몬을 아침 예배 때 설교할 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사랑의 결정판이 빌레몬서구나.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낸 이야기를 감옥에서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오네시모를 그래서 사랑해서 키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동료로 형제로 받아줘라 이런 표현을 빌레몬서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빌레몬서라는 책 자체가 어쩌면 당시 로마 사회에 굉장히 큰 파격적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동등하게 똑같은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랑만이 가능하다? 그게 그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의식,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관계를 맺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도전, 이 도전은 모두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는 공평한 인간관계를 엽니다. 이 의식은 파격이죠. 지금도 파격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도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격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우리 마음, 우리의 통념,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놔두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것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파격 아닙니까? 어떻게 신이신 분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이전에 성육신 자체가 파격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작은 여인의 세포 안에 들어온다.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 온 우주보다 큰 분이 어떻게 작은 세포 안에 들어옵니까? 그게 파격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파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 오겠다 약속한 것 자체가 파격 아닙니까? 이 파격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거고 세상의 물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기존 고정관념이 끊어지지 않으면, 파격하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 안에서 핵심은 나 자신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트린 나로부터 조금씩 변화가 꿈틀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큰 거 하지 말고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관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트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비집고 들어가 결과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하나가 되는 세상, 가정,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버린 나의 마음, 잘못된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 또한 나의 삶을 먼저 그렇게 파격적으로 깨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기존의 통념, 생각들을 깨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좋은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상전을 또 종을 자녀를 부모를 아내를 남편을 섬기라는 그 말씀 우리가 도전으로 받고, 작지만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것부터 조금씩 움직이며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한 곳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파격으로 하나님 세상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